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였습니다.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주실 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의 삶으로 보여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느껴지는 인물이죠.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도 너무 유명하고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지 용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는데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이야기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싸움이 매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본문에서 표현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세 명의 소년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환관장이 이름도 바꾸고 그들을 준비시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지하자매님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의 마음이 방향을 분명히 세웠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주는 음식, 즉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보통은 그 나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기 어렵지 않나요? 거절하면 불이익도 있고 또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거절은 곧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와, 전 그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환경이 다 바뀌고 익숙한 신앙에 보호막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지킨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비슷한 순간들을 마주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요.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 대신에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1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모든 소년보다 아름답고 윤택했고 또 모든 지혜와 학문에 있어서 열 배나 뛰어났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단을 축복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산으로 움직이지만 믿음은 순종으로 움직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증명해 주신 거죠.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린 결정이 때로는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다니엘의 첫 결단은 단지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큰 믿음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지아자매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결단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지하자매님은 다니엘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저는 사자구리요. 어릴 때 배운 그림책이 생각나요. 사자들은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무섭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참 강하게 남았어요.
맞아요. 사자굴 이야기로 가장 많이 기억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사람, 권력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런 믿음을 요즘 시대에도 지키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말씀인데요. 중요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일을 왕 앞에 아뢰니라.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9절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매.
아멘. 와, 다니엘의 말이 정말 감동이에요. 그는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에게도 존중의 말을 하네요. 믿음뿐 아니라 겸손함도 느껴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진짜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믿음이 단지 용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결국 생명을 살린 거네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전에 하던 대로 이 한 문장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법이 바뀌어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요즘 기도하다가도 피곤하거나 또 바쁘면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또 그 무서운 명령이 내려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네요.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은 다니엘입니다. 우리 이 감동의 여운을 느끼면서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야기도 생각났어요. 그들도 불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도 다니엘처럼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한 말이 정말 놀랍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니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입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겼어요. 그의 탁월함도 지혜도 결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높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 하신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 마음에 찬양 가족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지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의 다니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찬송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자매님도 연애가 오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는 뭐 한 달 남겨둔 2025년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보면 저희 초라한 모습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금방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참 이 자리에 있어서 좋은 것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억이 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운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네,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자, 오늘 광야학교 역시나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53문의 네 번째 주제,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은사들은 경건한 자들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이 먼저 있고 또 경건한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다. 자, 이렇게 은사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렇죠.
먼저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나 예언의 은사와 이적을 행하는 믿음 같은 것들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이적을 행했던 것은 그런 은사가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네.
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의 두 번째 경우에는 방언, 방언 해석, 예술, 과학, 지혜, 지식, 언변의 은사 같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을 다시 둘로 나눠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 필요했던 은사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인류 역사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 역사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언어, 기술, 의학, 음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오히려 그 반대죠.
네.
아무튼 이렇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는 둘이고 그 둘은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눌 수 있다. 경건한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어요? 성화, 또 양자 되는 것에 포함되는 모든 은사들. 뭐 말하자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중생, 응답 얻는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소망, 인내.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네, 경건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란 택한 자들이 회심을 하게 될 때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다르게 말하면 구원과 관계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문이나 언어 등 탁월한 은사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하심, 일반적인 은혜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인사 때 나눠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은사로 물들어 있다라고
네.
한 그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주제, 누가 왜 성령을 주시는가에 관해 살펴봤죠.
네, 성부는 성자를 통해 성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을 때 그런 보내심이 아니라
그렇죠.
네, 성부나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선행하는 뜻에 따라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보내신다는 표현이 마치 우리가 심부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은 높은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은 낮은 사람.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주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나 성령을 주시는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일단 성령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그분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성령의 은사에는 교회의 지체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든 외식자, 즉 위선자들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양상은 다 다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양상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경건한 자들에게만 구원에 관계되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중생한 자로서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외식자들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 받죠. 그러나 그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성령은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며 또한 받는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성령은 그분이 당신의 은사들을 전해주실 그때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외적 표징들과 관련되는 은사들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또 그런 표징이 없는 은사들을 주시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어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해보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에 성령의 부어짐이 더 대규모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베풀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성령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질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나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앞에서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는데 53문에 일곱 번째 주제를 하다가 마쳤어요. 네, 네, 다 하지 않았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며 또 받는가. 이 주제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하겠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첫째 방법은 성령께서 베풀어지시는 아주 일상적인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뭐냐면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 성령이 베풀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아멘. 먼저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은 말씀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으로 사랑 자매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관한 내용이죠.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성령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신다를 이 두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일이죠. 성령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오로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며 그것 말고 다른 방식이나 모습으로 전혀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심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회심시키시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사랑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회심하나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 신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네, 말씀에서처럼 사울은 복음에 관한 교리를 듣고 회심,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죠.
맞아요. 네. 네, 예수님께서 이때 뭐 복음을 전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죠. 또.
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는데
네.
설교를 듣거나 교리 공부를 하거나 해서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마리아가 방문했을 뿐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아무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방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역, 성례의 시행을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성령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베풀어질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심으로써 베풀어지십니다. 네, 그렇게 되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이건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결국 그렇다면 신앙 사역에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신앙 사역은 효과가 없게 되는데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한다고 절대로 교회만 해서도 안 되고 못한다고 또 낙심해서도 안 돼요. 또 못한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핑계 대서도 안 되겠지만요.
네.
또 성경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질까요? 셋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관해 살펴봤는데 이것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사무엘행전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의 은사요 열매다. 말씀에서도 분명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뭐 그 나중이냐 뭐 믿음의 결과냐 원인이냐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건데요. 성령의 역사심은 그 질서상으로 보면 분명히 믿음에 앞섭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다만 일단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다음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죠. 아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것 방법 중에 네. 사모하는 자에게.
그쵸.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사모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더욱더 성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더 생겨나게 되는데 예, 반론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5문의 일곱 번째 주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며 또한 받는 것인가를 마치고요. 여덟 번째 주제 성령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건 성령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성령님을 보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베풀어진다고 했죠.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보존하려면 또 복음의 도리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복음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예, 맞아요. 사랑자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 앞에 말씀들을 좀 읽다 보니까요. 그 네. 말씀 앞에서 어쩌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죄들을 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성령을 우리 안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방법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잘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악한 교제와 죄 지을 기회들을 피하고자 하는 자세. 네, 이것도 성령님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죄를 금해야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죄에 실제로 빠지는 위험과 유혹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지하게 꾸준히 기도드리는 것이
그렇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편 51편 11절.
너희가 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성령을 보존하는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19장 13절, 19장 26절에 관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죠.
네.
내 은사를 이렇게 사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함께 계시죠.
네,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아멘.
아멘.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55문의 아홉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조금 주제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네요. 성령을 상실할 수도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상실하는가? 성령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죠. 먼저 외식자들과 유기된 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떠나심으로 그들이 그의 은사들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분의 고귀한 영향력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두 사람, 구약에서는 사울이었고
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였죠.
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죽는 모습에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자살.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울도 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 그 부하 장군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망설이자 자기 칼을 대고 그 위에 엎드리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목을 베고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인지 알게 되죠.
네.
그들이 비록 살아있는 동안 예언을 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은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상실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참으로 중생한 자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으로 중생한 자들도 성령의 은사들을 상당히 상실할 수 있으나 완전히 다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자매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상실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 되지는 않아요. 완전히 다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은사들은 꼭 남아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그렇네요. 즐거움은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보면 비록 심각한 타락과 죄 가운데 떨어졌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생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타락에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에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타락의 상태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3문의 9번째까지 살펴봤네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53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 가운데 은혜 받으신 것이나 또 나누실 것이 있으면 우리 사랑 자매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성령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고 네. 오늘 나눈 내용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참 받았죠. 거저 받은 공로인데요. 근데 그것을 보존하는 것에는 저희의 의지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일상에서도 광야에서 살아갈 때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귀한 말씀 해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와 또 우리의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성령은 거저 주어지지만 또 성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된다.
네.
저도 사랑 자매님의 귀한 고백에 잘 마음을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저도 또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우리의 그 방편에 대해서
네.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네. 말씀과 네. 성례 그리고 기도까지 포함이 되는 네. 걸로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의 다양하게 이제 부르시는 역사를 볼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말씀과 성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집요하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북조선 땅을 바라보면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교회가 가득했던 땅에 교회 건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보았다라고 온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진짜 잔인함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도구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북조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경외스럽기까지 합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했던 그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미가야 선지자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눔 안에서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 형제님 나눠주시는 그 네. 성경의 여러 사건들, 기적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겁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도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너무 죄악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뜨거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뭐 이런 시간들 또 여러 말씀이 증거되는 방식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부어지시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